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10월 21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오늘이 경찰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을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경찰관의 살신성인 미담 이야기가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뭐 아주 가끔 뭐 좋지 않은 일을 벌이는 경찰관도 있긴 하겠지만 국민을 지키는 대다수의 경찰들의 노고는 정말 크기도 하고 이 시대의 영웅으로 불릴 만큼 훌륭한 경찰들도 많습니다. 경찰관, 소방관 등등 각종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시작된 서울의 수문장 교대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과 은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청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성천 양안을 잇는 다리가 태풍으로 붕괴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38뉴스는 상업용 위성사진 판독 결과 수성천 다리의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성천 다리의 훼손은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38뉴스는 추정했습니다. 복구 작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달 15일 위성 사진을 보면 작업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관 490곳에 관해 설명하면서 거래 금지 문구를 명시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 등이 2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현지 시간 20일 대북 제재 대상자와 관련해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177명과 기관 313곳 등 총 490곳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유엔으로부터 코로나19 대북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2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코로나19 대응과 결핵 진단 및 치료, 영양실조 지원에 한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 없는 의사회는 코로나19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프로그램 시행과 영양실조 대응, 함경북도 결핵과 다재 내성 결핵 진단 및 치료, 한복 경성군 주민의 긴급하고 전반적인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22일부터 2주간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주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등의 입원 환자와 종사자 16만 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고 내일부터는 전국 8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종사자를 통한 전파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외부 감염 요인 차단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해킹 사태를 일으킨 러시아 군 정보기관 해커들은 개막 두 달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전산망 침입을 시도하고 가짜 이메일과 악성 휴대전화 앱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수백 곳을 대상으로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미 당국이 기소한 러시아 해커 6명은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두어 달 전부터 해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주된 대상은 IOC와 평창올림픽 당국, 후원기업인 올림픽 파트너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에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열병식 뒷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당시 열병식 때 북한 군인들 군복이나 개인 전투 장비가 꽤 화려했습니다.
예.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세련돼서 일각에서는 이 북한군의 현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소식통에 따르면 열병식을 위해서 이런 군복이나 또 개인 장비들이 기획이 됐고
네.
실제로 북한군 내에서는 뭐 개인 장비 현대화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열병식을 지켜본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는 북한군 현실과 다르다 이런 목소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열병식 때 이 현대적인 무늬의 군복과 전투 장비가 공개되면서 한국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했던 뉴스였는데 이게 네. 연출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19일 데일리 NK 북한군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요.
네.
이 열병식 때 공개된 이 군복과 장비는 평상시에는 착용할 수 없는 행사용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무릎 보호대나 양말까지도 이날 행사를 위해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병식 참가자들은 이거를 입지는 못하고
네.
군복을 기념품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무대 의상처럼 해서
네.
이제 보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화된 소총과 방탄복, 방탄 헬멧 이런 것도 좀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 열병식을 위해 마련됐다는 거라고 합니다. 다만 호위사령부나 극소수부대, 그러니까 뭐 특수부대는 2022년까지 전투장비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열병식에 그런데 한국 군복과 비슷한 그런 군복을 입고 등장한 북한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 군복도 그럼 평소 병사들이 입는 옷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열병식 때 북한 군인들이
네.
우리 군이나 미군이 착용하는 비슷한 그런 군복을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우선 미군이 착용하는 멀티캠 무늬를 한
예.
그 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전투복은 디지털 무늬 복장을 하는데
예.
이런 복장을 한 군인들이 도요를 했어요. 그런데 이 멀티캠 군복 같은 경우는 미군에서 개발을 해서 어떤 지형에서나 위장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군복이고
네.
디지털 무늬 군복도 위장을 위해 사용되는 건데 꽤 세련돼 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데 북한은 이번 열병식 이 군복을 제작을 하면서 한국군 그리고 미군의 군복을 모방했다고 하고 군복 옷감은 전량 중국에서 조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열병식을 지켜본 북한 군인들 반응을 살짝 전해주셨는데 뭐 현실과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좀 더 파악된 게 있을까요?
일단 일반 군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다른 나라 군인들 보는 것 같다.
아, 네.
근데 이게 탈북민들도 그렇더라고요.
아.
중국군 같기도 하고
예.
어느 나라 군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색달랐는데
네.
소식통은 현실 군인들의 복장과 무기나 장비는 모두 낡은 것들이고 공급도 달라진 게 없는데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저렇게 우리 군대가 발전했나
네.
이런 비판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특수종 부대와 일반 부대 간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북한군의 새로운 모습에 또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북한 평양 통일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네.
북한에서는 이탈리아라고
예.
하는데 이 전문 식당에서 가정대사 봉사,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다 이런 광고가 붙어서 현지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 그 보도 매체를 보면 이 식당에 이탈리아 피자 라고 하는 문구도 보이거든요.
네.
아무튼 전문 식당이긴 한데 이 식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최근 승인 한글로 보고 지금 평양 시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 식당은 이탈리아 현지에서 연수까지 받은 요리사들이 각종 피자와 스파게티를 선보이는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네. 2013년 9월에 개업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전에는 가족 행사를 식당에서 못 치르게 했다는 얘기인데 혹시 그랬나요?
네, 일단 주민들이 집이나 결혼식 식당이라고 이제 지정된 곳이 네. 있는데 이곳을 제외한 집안 행사를 진행하는 건 비사회주의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좀 단속을 예. 했나 봅니다. 물론 돈주나 간부들이 식당을 빌려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네.
개인이 결혼 전문 식당이나 지정된 식당 외에는 마음대로 집안 대사들을 하지 못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 식당이 그런 광고를 하는 걸 보고 관례를 국가가 깬 것이다 이런 네.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모임 자체가 좀 단속되고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족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식당 개업을 승인했다.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소식통은 보고 있던데요.
네.
우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간부나 돈주들의 달러를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예.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탈리아 식당 음식값은 달러를 내거나
네.
달러 환율에 맞는 그 국돈, 그러니까 북한 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좀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본주의 실험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평양에 이탈리아 식당이 세 개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통일거리 하나 있고 창간거리, 광복거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통일거리에 있는 이 이탈리아 식당에서만 가정대사 봉사를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식당에만 이런 권리를 허가를 하면서 장점이나 부작용을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하는 뭐 그런 일환이 네.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양 시민들 혹시 예약 문의도 좀 하고 그런다고 하던가요? 네,
북한에서는 네. 물음전화라고 한다고 하는데
예.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개인 모임을 하다가 걸리면 지금 코로나 방역이 김정은 위원장 차원에서 지시가 내렸기
네.
때문에 모두 처벌을 받는데 평양에서는 그나마 이 이탈리아 식당에서 뭐 돌이나 환가, 결혼식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개 간판이 나붙자마자 물음 전화가 대단하다 이렇게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참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북한에 확산되는 일 없이 또 모임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보이그룹이죠. 엑소의 멤버들은 솔로나 유닛 활동도 많이 한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엑소 멤버들 중에서 첸과 백현, 시우민 이렇게 노래 잘하는 세 사람이 첸백시라는 유닛 그룹을 따로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첸백시의 화요일 한번 듣고 올게요. Hey there, don't move. 내 눈에 너를 담아내는 중이야. 싫지 않은 표정, that's the key. 내 지친 하루의 끝엔 너만 보고 싶으니까. 내 생각이 매일 웅트다.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었던 서울의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약 8개월 만에 재개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날수로 따지니까 262일 만인가
네.
이렇게 재개가 된 거더라고요. 지난 2월 1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가
예.
막 창궐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방역 지침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네.
왕궁 수문장 교대 의식하고 술라 행렬을 다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숭례문의 파수 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숭례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교대를 하고 그리고 그 교대하는 것에 맞춰 갖고 술라 네. 행렬이 숭례문까지 갔다 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함께 다 같이 재개를 하게 돼서 이제 통으로 하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다시금 시작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반가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경로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는 이제 숭라 행렬의 경로가 대한문에서부터 서울광장 네. 혹은 뭐 대한문에서 숭례문을 지나서 남대문시장 이렇게 이제 그 기존에 다니던 딱 두 군데의 네.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변화시켜가지고 요일별로 구간을 따로 정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로 저녁에 이제 구석구석을 월요일 날은 뭐 그 대한문에서 서울광장 네. 간다면 화요일 날은 뭐 숭례문 쪽을 가고 수요일 날은 또 을지로 쪽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변화시켜서 그 뭐 이 특히나 이제 취타대가 같이 연주를 하는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서울 그 중앙에 오신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 모두에게 이제 풍성하게 선보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 수문장 교대의식 시민들이 굉장히 즐겨서 보고 찾는 그런 행사인데
예.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행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수문장 교대의식은요. 덕수궁의 성문 주위를 순찰하고 있는 수문군들이
네.
궁성문을 수위하고 있는 수문군과 교대를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전통문화체험기회와 함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됐어요. 벌써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관람 인원이 59만 2,584명에
와.
이르렀는데
네.
일단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교대 의식을 마친 수문군들이 덕수궁 주변을 순찰을 하고요. 그 수장기와 순시기를 든 수문군들이 국악을 연주하는 그 취라척, 또 북으로 신호를 보내는 엄고수, 또 궁궐 수비를 책임지는 수문장과 부관인 차마 등의 병력 30명과 함께
네.
이제 그 술라 행진을 떠나가지고 그 술라 행렬의 끝에서는 마지막에 그 행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주까지 이어지는
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문장들이 파수를 서다가 교대하는 것과 그 교대 이후에 행렬
네.
그리고 행렬 이후에 연주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거리극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솔직히 네. 우리는 거리극을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흔히 말해서 뭐 퍼레이드라고 얘기하는
네.
그런 거리극이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하고 또 시민들도 이런 볼거리들을 굉장히 즐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북을 쳐서 수문장 교대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그 개식타고 체험도 재개가 된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수문장 교대의식이
네.
덕수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는 경복궁과 덕수궁 두 군데서 진행이 돼요.
예.
근데 덕수궁의 그 특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건데
네.
일단 그 개식 타고 체험 이거는 시민 중에 한 분이 직접 북을 쳐서
네.
그 북소리에 맞춰서
아.
시작이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수문장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나도 수문장 코너도 있었거든요.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전통 옷을 이제 이 교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전통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본다거나 하는
네.
뭐 복식 체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나도 수문장, 복식 체험 이거는 접촉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접 접촉하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은 아직은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네.
다만 북을 쳐보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개식 타고는 재개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뭐 말씀을 해주시긴 했어요. 이 경복궁에서도 수문장 교대 의식이 있고 이것도 뭐 인기가 있는데 덕수궁과 경복궁 이 두 궁궐 수문장 교대식 중에서 시민들이 조금 더 사랑해주는 게 덕수궁 교대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규모만 따져보면은
네.
경복궁의 그 교대 의식이 더 크고
예.
출연 인원도 더 많아요.
네.
일단 경복궁 안쪽에 넓은 터에서
그쵸.
진행이 되니까 공간도 넓잖아요.
네.
그런데 덕수궁의 의식이 더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많다고
네.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가 덕수궁의 교대 의식은 대한문 앞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문 앞에 뭐 예, 아시겠지만 맞아, 굉장히 알아요. 좁잖아요.
그러니까요.
좁죠.
네.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의식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만큼 시민들 품 안으로 쏙 들어와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눈앞에 이렇게 진짜 그쵸. 만져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맞아요.
그 조선시대로 네. 돌아간 것 같은 체험을 하게 해줘요.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짜릿한 매력이 있고요. 실제로 경복궁 안에서는 완벽히 옛날 느낌들만 있지만
네.
대한문 같은 경우는 밖에 차 다니고 있고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 이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과 시민이 또 그 안에 네. 조선이 들어와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덕수궁 수문자능들의 옷이 더 화려합니다. 굉장히 네. 그 감각적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 수문자능들은 기본적으로 고증에 충실한 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칙칙해요. 느낌이.
예.
그런데 덕수궁 수문자능들은 정말 노랗고 뭐 빨갛고 이런 것들 쫙 들어가 있어서 멀리서도 눈에 확 띕니다.
네.
그러고 수문자능들의 움직임과 동선도 아무래도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데서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좁은 데들을 알차게 사용을 하는 그런 동선의 그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그 술라행렬이 같이 이어지잖아요.
네.
술라행렬이 이어지면서 거리극이 전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체험이 각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많이 진행은 안 되지만 술라행렬들과 함께 통으로 진행되는 이 의식 전체가 진짜 한 30분 이상을
네.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광화문 쪽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서 가끔 이걸 보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여기가 이 현재 대한민국 서울인가 아니면 조선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시민들이 네. 좋아하고 아이들이 특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의식이 네. 덕수궁 의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 또 수문장이 쓰는 마스크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걸 해외에서 굉장한 관심으로 보고 있다던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외국인들이 사실 인터넷으로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찾아서 많이 보는데 이 한국의 수문장 교대식까지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중에서 또 이제 마스크를 포착을 하고 마스크를
예.
저거 좋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복궁 쪽의 마스크가 또 인기가 그러니까 많다고
마스크가
그러더라고요.
덕수궁과 경복궁이 달라요.
네.
근데 마스크가 유명한 곳은 경복궁의 마스크예요. 왜냐하면 까만색에다가
네.
안에 가운데에 도깨비가 금실로
도깨비.
자수가 되어 있는데
예.
진짜 자수가 이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거 좀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네.
살 수 있는지.
네.
다행히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4만 원이지만 살 수 있습니다.
비싸네요.
근데 진짜 정교하게 이걸 자수를 했기 때문에
네.
4만 원도 지금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절 사태까지 났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지난 5월까지 팔리다가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절됐다가
세상에.
급히 다시 공수를 해서
네.
9월 말서부터 다시 팔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인터넷 소통망에는 수문장 도깨비 마스크 그러면요. 그냥 쭉 글들이 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수문장 도깨비 마스크에
네.
직접 홈메이드로 도전해보는 사람들의 그 리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뭐 이걸 직접 산 다음에 자랑하는 그런 글들 그리고 또 그 뭐 이 도깨비의 의미를 자기
네.
나름대로 분석을 해놓은 것들 그러니까 도깨비라는 게 원래는 그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친근한
그렇죠.
그런 일종의 초월적인 존재지만
네.
인간들에게 해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잘만 이용하면 복을 계속 줘요.
네.
그리고 특히 도깨비 설화 중에서 역신이라고 그 전염병의 귀신을 쫓는 얘기들 꽤 나와요. 그래서 도깨비를 여기다 붙여놓고 있으면 일종의
네.
부적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는 그런 흐름도 생겨나고 있대요.
네.
지금 또 팔리고 있으니까 지금 한창 선물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많은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뭐 이런 마스크도 좀 사고 수문장 교대식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수문장 교대의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좀 알아보죠.
교대의식에 대한 네.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네.
수문장 제도에 대한 자료는 조선왕조 실록에 있습니다. 예종 1년
네.
1469년에 이 예종이 직접 남이의 역모 사건 때문에
네.
왕권이 위협받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궐의 수비체제를 좀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실제로는 종사품 이상을 썼대요. 그 꽤 네.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종사품 이상으로 수문장을 정해서 임금이 또 딱 낙점을 하는 거예요.
아, 직접이요?
직접. 오. 그래서 수문장은 굉장히 실력 네. 있는 그리고 또 뭐 임금이 좀 사랑하는 그런 그 직위로 처음 도입이 됐어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파수꾼만 있었다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병사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수문장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의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높은 사람들이 오면 올 때 갈 때 항상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고을의 네. 원님도 될 수 있는 그런 풍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대식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증을 해서
네.
지금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에서 각각 정리를 해서 이제 경복궁과 덕수궁에 이걸 만든 네. 건데 뭐 사실은 처음에는 이랬는데요. 그럼 나중에는 그 수문장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네.
솔직히 그 풍계에서는요. 자기 풍계에서는 힘이 든대요. 고된 직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양반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아.
나중에 이제 그 풍계를 이렇게 좀 상승시키고 싶어하는 중인들이나
예.
또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그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수문장을 노리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너무 수문장들이 많아져서 네.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이제 근대 군대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라지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네. 뭐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또 수문장 제도도 변화가 되어 왔겠지만요. 이게 또 고종 때 이르러서 군제 개편에 따라서 폐지돼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지게 된 그 네. 계기가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새로운 직제들이 도입되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기존의 군대들도 새로운 군대와 기존 군대하고의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군란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 고 어림에 이제 모든 체계를 서양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수문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군대가 와서 그냥 지키게 하는
네.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라졌던 것이 다시 나타난 게 1996년이에요.
네.
참 우리나라는 90년대 진짜 많은 거를 발상의 전환을
네.
했는데 이때 서울시 문화과장이었던 분이 우리도 영국처럼 왕궁에서 수문장 교대 의식을 하면 굉장히 그 매력적인
네.
관광 자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안을 했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고증이 우리가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 충분한 자료가 있느냐
네.
별로 없고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그 관광과에서 이것을 이제 구현을 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용 이벤트로 시작을 했는데 할 때부터 굉장히 재밌다는 평가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특히나 이제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관광 회사들이
네.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또 고증 자료도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서울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수문장 교대 의식 지금. 아 너무 인기 많고 좋은데 시절이 시절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은 이 서울시는 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네.
행사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운집하는 인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문장 교대의식 출연자는 매일 출근 때마다 체온을 측정하고 또 체온이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행사를
네.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사실 이 알바 굉장히 꿀알바거든요. 좀 그 서 있어야 되는 힘든 게 좀 있긴 있지만
네.
돈이 짭짤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 특히 막 이렇게 연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젊은 그 연기 지망생
예.
이런 사람들은 해보고 싶어하는 알바 중에 하나로 꼽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대 운집 인원이 100명을 넘게 되면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행사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모이게 되면 일단 문제가 생기기
네.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2011년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송승헌 씨하고
네.
그 이 송승헌 씨가 주연이어서 이제 맨 첫 회에 이 거대한 이 그 교대 의식을
네.
진행하는 것이 고스란히 드라마로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막 이 의식에 대한 그 관심이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서울에 가면 꼭 봐야 될 걸 꼽는 행사인데 관광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와서도 100명 이상은 못 모이게 하니까 그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가끔 거리를 가다가 이 행사 보면 뭐 저도 한번 가끔 구경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빨리 외국인들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 서울시의 수문장 교대 의식을 구경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도깨비 마스크도 사고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특히요. 지금 네. 덕수궁 돌담 옆에 이 길이 정동길이 단풍으로 너무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를 국악 주타대가 돌아다니면서 교대 의식을 하는 거. 이거 세계인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옆에 덕수궁 중명전도 있고 서울시립미술관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네. 코스로 구경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서울 궁궐들의 수문장 교대식 그리고 그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03년에 데뷔한 버즈라는 그룹은요, 이 남성 록밴드라고도 할 수 있고 보이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록음악의 성격이 짙은 노래들을 많이 불러서 그런지 또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성 그룹으로 유명해요. 대부분 보이그룹 하면 여성 팬들이 오빠 하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많이 지르죠. 근데 버즈의 콘서트에 가보면 남성 팬들이 형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자, 남자들이 더 잘 알고 좋아한다는 남성 그룹 버즈의 남자를 몰라 듣고 올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자,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과 함께 하나요?
네, 오늘은 해외 테니스 소식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지난 11일 19살의 나이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이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폴란드의 이가 시비용테크라는 선수입니다.
네.
시비용테크 선수는 자신의 테니스 실력 향상 비결을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폴란드의 테니스 천재 소녀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9살의 나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여자 선수들이 모인 대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 그 전에 우선 프랑스 오픈이 어떤 대회인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네, 프랑스 오픈은 웜블던, US 오픈, 호주 오픈과 함께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입니다. 정식 명칭은 롤랑 가로스라는 대회인데요.
예.
원래 일정이라면 5월에 열려야 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4개월 연기가 돼서 9월에 열리게 됐습니다. 프랑스 오픈을 비롯해서 이 메이저 대회들은 이 국제 테니스 연맹에서 관리하는 수많은 테니스 대회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고 역사가 깊은 대회들인데요. 그래서 이 대회들을 그랜드슬램 대회라고도 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총 출동하기 때문에 볼거리도 워낙 많고요.
네.
그리고 총 상금 규모도 몇백억, 그러니까 수천만 달러 규모로 엄청납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16강 이내에 들어가기만 해도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고요.
네.
우승을 거머쥐면 자국에서는 테니스 영웅 대접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수의 커리어 평가에서도 이 그랜드슬램 대회 성적을 가장 중시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웜블던 그리고 호주 오픈 대회가 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오픈 대회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4개의 대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서 우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비용 테크 선수는 폴란드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겠네요.
네, 19살의 나이로 영웅 네. 대접을 받게 됐는데요. 일단 폴란드 선수가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에 우승한 거는 처음이라고 해요.
처음이에요.
네, 1939년에 그 폴란드 선수 야드비가 앵드제 호프스카 선수가 이 대회에서 이제 결승에 올라서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네.
폴란드 국적의 선수가 그랜드슬램 결승에 오른 것은 이 시비용 테크 선수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준우승의 벽을 넘어 우승을 차지하게 된 건 81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날 폴란드 대통령인 안제인 두다 대통령이
네.
그 개인 인터넷 소통망인 트위터에 폴란드와 그리고 폴란드 스포츠, 폴란드 테니스의 역사적인 날을 선사한 시비용 테크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자, 81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된 폴란드는 정말 축제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19살의 시비용 테크 선수가 결승에서 꺾은 그 상대는 누구인가요?
네, 이번 프랑스 오픈의 결승전은 20세 안팎의 젊은 선수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시비용 테크의 상대는 그 미국 국적의 소피아 캐닌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21살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랭킹 6위에 안착해 있는 대단한 선수인데요.
네.
이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만 21세 이하 선수들끼리 격돌한 것은 2008년 호주 오픈에서 나란히 1987년생인 러시아 국적의 마리아 샤라포바와 그리고 세르비아의 아나 이바노비치가 만난 이후에 이번이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케니는 이미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해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바가 있는 그야말로 신성인 반면에 이 시비용 테크 선수의 세계 랭킹은 54위입니다.
네.
네. 이 세계 54위는 역대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우승자 가운데 가장 낮은 순이라고 해요.
예.
네. 뭐 기록에서도 국제 테니스 연맹 대회에서만 좀 몇 차례 우승했을 뿐 이런 국제적인 여자 프로 테니스 대회에서는 한 번도 우승을 가져가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세계 순위 6위와 54위의 대결에서 54위 선수가 이긴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수학을 좋아한다던 이 시비용 테크 선수가
네.
보기에는 참 수줍은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경기가 일단 시작되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네.
선수입니다. 결승전에서도 32개의 서비스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캐닌이 21개에 그친 걸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시비용 테크 선수는 캐닌을 2-0으로 가볍게 제압을 하고 상금 160만 유로를 가져갔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시비용 테크 선수는 이 매서운 공격으로 우승까지 7경기 동안 상대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네.
않았고요. 5게임 이상 허용한 경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테니스에서는 무실 세트 우승이라고 하는데 이 대회 우승으로 세계 순위도 지금 54위에서 17위로 급상승했습니다.
네, 정말 인생 역전의
네,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네.
싶은데 어쨌거나 시비용 테크 선수가 캐닌 선수를 압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은데 우승 후에 시비용 테크 선수 어떤 소감을 밝혔나요?
네, 이 압도적인 기세로 우승까지 차지한 시비용 테크 선수는요 우승 뒤에는 다시 이 수줍은 학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녀는 2년 전이 마지막 우승이라면서 이런 인터뷰에서 말을 잘 못한다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우승 트로피다
네.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수학 덕분에 테니스를 잘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그녀가 아직 성인이 안 됐고
네.
학생이라는 점에서 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이 선수가 대단한 게 아직 테니스에 올인을 하지 않은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올인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네. 걸 테니스에 걸잖아요.
모든 걸 테니스에 걸고도 이
네.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기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운동보다는 학업을 우선시한 그녀는요.
네.
이 테니스 실력 향상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수학 공부가 도움이 됐어요라는 이 귀여운 대답을 되게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시비용 테크의 등교 시간을 고려해서 코치는 훈련을 오전 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늘 일정을 짰다고 하는데요.
네.
그 코치가 시비용 테크는 엄밀히 말하면 프로가 아닌 세미 프로 선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늘 보통 학생처럼 공부를 해왔다. 그리고 테니스는 아직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게다가 이 시비용 테크 선수가 아직 전업 테니스 선수로 진로를 확정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테니스 선수가 아닌 대학 진학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근데 이런 재능 있는 소녀가
네.
테니스 선수로 좀 결심을 내가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 결심해 주기를 폴란드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선수가 테니스 선수가 되지 않으면 이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참 손해죠.
예.
네. 그래도 이 폴란드 국민들은 시비용 테크 선수에게 좀 기대를 계속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 선수가 자국 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본인은 골든슬램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넘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골든슬램이란 앞서 제가 말한 네 개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림픽 단식 금메달까지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이 골든슬램을 이룬 선수는 남녀를 통틀어서 역사상 4명뿐이라고 해요.
네.
네, 이만큼 정말 달성하기 힘든 기록인데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었던 게 이번 프랑스 오픈 대회 우승으로
네.
좀 학업과 테니스 사이 이 마음속의 진로 고민을 좀 덜은 것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여자 테니스계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리아 샤라포바
네.
또 윌리엄스 자매 이후 뭐 스타 선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배출되지 않았었는데 시비용테크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걸출한 스타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테니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태호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죠. 자, 기다림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곳, 한국에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 점심시간이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덜해지긴 했지만요. 특히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더 그러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 뭘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많으면 예를 들어 카페에 사람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요. The cafe was packed.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P-A-C-K, pack은요. 원래 짐을 싸다라는 뜻인데요. 카페가 짐을 쌀 때 그 짐이 너무 많아서 꾹꾹 눌러 싸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붐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또 앞사람에게 줄 서신 건가요? 하고 묻기도 하는데요. 이건 Are you in line? 이렇게 묻습니다. 라인은 선, 줄이라는 뜻인데요. 줄 안에 당신이 있는 건가요? 직역하면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두 표현은 원어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 사람이 가득 찼어. The cafe was packed. 줄 서신 건가요? Are you in line?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0월 22일 목요일은 새벽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함경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2도, 해산 2도, 강계 5도, 신의주 6도, 청진 7도, 사리원 함흥 8도, 평양 9도, 해주 10도, 개성 11도, 원산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7도, 해산 11도, 강계 12도, 신의주 13도, 평양 사리원 15도, 해주 16도, 개성 청진 17도, 원산 20도, 함흥 21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5% 상승한 $41.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2% 상승한 $1915.4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13% 상승한 $24.9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달러당 인민비는 665.9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아, 북한에는 벌써 눈이 오는 것도 있나 보네요. 확실히 북쪽이 춥기는 추운가 봅니다. 옛날에는 남한의 겨울도 굉장히 추워서 서울의 한강물이 꽁꽁 얼어서 겨울만 되면 걸어서 그 위를 건너가고 했다는데요. 요즘엔 사실 그렇게 강력한 추위를 남한에서 만나기는 어렵지만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심한 추위가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작년 한국의 겨울은 상당히 따뜻한 편이었는데 올해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자, 벌써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다가오는 겨울 준비를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늘 건강관리, 면역력 강화에도 더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월 25일 일요일부터 국민통일방송의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은 7200kHz로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995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변경되는 국민통일방송의 주파수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자, 이분도 정말 노래 잘하고 특히 랩을 너무 잘해요. 믿고 듣는 한국의 여가수 중 한 분인데요.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 드라마 음악으로 쓰여 더 큰 인기를 누렸던 노래입니다. 윤미래 씨가 부르는 Always, 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리 모두 늘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볼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